무기를 자국에서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나라가 세계 10대 나라밖에 안 돼요. 사실은 이 천궁도 우리 공군의 입장으로 보면 30년 걸리는 거거든요. 우리 천궁 미사일은 신인상이 아닌가.
근데 우리나라 무기, 그러니까 저는 저는 이제 산업을 주로 보는 기자다 보니까 왜 우리나라 방위 산업이 뭐 천궁이 뭐 작년에는 없었고 올해는 있고 이런 건 아닌데 왜 갑자기 이렇게 조명을 받게 됐을까 이런 부분들도 좀 궁금했어요.
아 이거는 좀 굉장히 얘기가 긴데 네. 오늘 잠깐 줄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 천궁이라는 무기가 개발이 된 배경은 이 1988년 노태우 정부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 노태우 정권.
예, 지금 이제 MZ세대들은 잘 모를 텐데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올림픽을 하고 나서 노태우 정부 때 북방 정책이라는 걸 펴게 돼요. 네. 그래서 지금은 사라진 대우그룹이 네. 그때 러시아에 가서 차 팔고 막 이제 폴란드 가고 막 이렇게 북방 정책을 하게 되는데 이때 노태우 정부는 서독의 동방 정책을 이제 흉내를 냅니다. 그래서 네. 이제 동방 정책이라는 게 뭐냐면 그 쉽게 말하면 그동안에는 동독, 서독이 사이가 안 좋았는데 서독이 이 하슈타인 원칙을 깨고 동독이랑도 수교를 했던 나라와 동일하게 수교를 맺으면서 경제적인 확산을 해서 무역이 굉장히 자유화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서독이 경제적으로 또 발전을 하게 되고요. 예. 이게 나중에는 동독, 서독이 이제 통독을 하게 되는데도 큰 영향을 줘서 이제 그때 그 슈미트 총리가 이제 노벨상까지 받게 되죠. 평화상을 받게 되는데 어쨌든 이런 그 동방 정책을 굉장히 벤치마킹을 해서 북방 정책을 하면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공산권하고 자유진영이 나눠져 있었는데 그렇죠. 네. 그 독일의 총리가 동방 동유럽에 있는 예전 소련이랑 그렇죠. 같이 공산주의하던 나라들하고 네. 관계를 맺었던 거를 벤치마크해서 우리나라도 그렇죠. 북방 정책을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 당시 뭐 헝가리, 폴란드 막 이렇게 수교를 맺고 하니까 우리도 이제 소련 또 이제 그때 가장 큰 정치적인 이슈는 중국하고도 수교를 하게 그렇죠. 되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소련하고 수교를 하게 되고 이때 소련이 미국하고 이제 군비 경쟁을 하다 보니까 예. 미스 레이스를 하다 보니까 이제 망하기 직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소련이 우리에게 체면 불구하고 차관을 요청하게 됩니다.
돈 빌려달라.
예. 예. 그래서 그때 한국 정부가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아무튼 경제 전문가는 아니니까 한 30억 불을 알았다. 빌려줄게. 사실 그때 우리도
못 살던 네,
우리도 못 살, 우리도 이제 팍 발전하던 시기였지만 어쨌든 통 크게 소련하고 친해야 되니까 30억 불 빌려줄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뭐 나중에 경제 관료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다 빌려주진 않았다. 그 중에 한 절반 정도는 빌려준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빌려줬는데 빌려주자마자 소련이 망했죠.
아, 그렇죠.
네, 90년대 초에 이제 소련이 망하니까 이거 이제 러시아가 이제 소련의 뒤를 이었는데 러시아도 이미 뭐 소련이 망한 나라를 러시아가 이어받았으니 러시아라고 뭐 당장에 돈이 있는 건 아니고 네. 야 이때 이제 정부가 고민을 하게 되죠. 야 그거 장기 미수 채권으로 두느냐 아니면은 현물 상환을 할 것이냐. 아~ 네. 그 당시 이제 국가가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 빌리는 사람들 가서 빚쟁이 가갖고 이제 빨간 딱지 붙인 다음에 그렇죠. TV도 들고 오고 그렇죠. 뭐 이렇게 네, 할 네. 거냐.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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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걸 장기 미수 채권으로 두자니 우리나라도 돈이 없고 그러고 어차피 우리는 북한의 위협 때문에 무기 체계를 발전시켜야 되니까 네. 야 그렇다면은 저 소련의 구소련 러시아의 선진 기술을 우리가 좀 배워보자. 그러면 현물로 그 당시 이제 T-80U 탱크라든지 네. BMP-3 보병 장갑차라든지 이제 그때 이제 대전차 미사일 메티스 M이라는 게 들어와가지고 네. 우리 전방 사단에는 그게 보급이 됩니다. 대전차 미사일이 그리고 이글라라고 이제 휴대용 미사일 같은 것들이 이제 현물로 제공이 돼요. 이게 현물로 제공이 되면서 우리나라는 소련의 그 상당한 얘들이 기초과학이 발달해 있으니까 이 소련의 무기체계를 학습을 하면서 군대는 적의 전술을 이해를 할 수가 있었고 과학계는 적의 과학기술을 또 이해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이러면서 그 당시 이제 삼성 탈레스라는 방산업체가 있었습니다. 예. 지금 이제 하나로 바뀌었지만 삼성 탈레스에서 미국에 이제 아주 소련에 가서 기술을 배우게 되죠.
무기만 갖고 온 게 아니라 기술도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면서 그때 과학기술을 이전받아서 당시에 소련이 강했던 레이더 기술이라든지 그다음에 요 아까 발사대 요 미사일의 요런 물리적인 기술들 이런 것들을 학습을 해가지고 오게 됩니다. 이때 이제 삼성 탈레스 기술자들도 가지만 또 우리 ADD 국방과학소 국방과학연구소의 인원들도 가게 돼서 예. 이제 초기에 가서 기초과학과 관련된 베이스먼트 기술들을 많이 받아오죠. 그래서 이걸 이제 받아왔는데 그러면 이제 천궁이 탄생을 해야 되잖아요. 예, 예. 그러면 천궁의 소요군은 공군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공군한테 야, 우리 이 기술로 할 테니까 너네 이걸 좀 사줘라. 이렇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탈레스가 만들 때, 삼성 탈레스가 만들 테니까.
그렇죠.
어차피 쓸 거는 군에서 쓰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군에서 써달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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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 당시 삼성 탈레스하고 또 삼성 테크윌이 만들었던 게 K9 자주포예요. 그러니까 육군한테는 야, 앞으로 K9 자주포를 만들 테니까 육군아. 니네가 좀 사줘라.
K9도 그 불곰 사업에서.
그렇습니다. 예, 불곰 사업에서 온 기술, 그 다음에 그 포신 같은 거, 재련 기술 이런 것들은 네. 다 러시아에서 배운 기술들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는 게 네. 이게 이제 삼성 탈레스하고 삼성 테크윈 둘 다 하나로 가 있어 가지고.
그렇죠. 지금 이제 삼성 탈레스가 한화 시스템이 된 거고 네, 네. 삼성 테크윈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그렇죠.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서 네. K9 자주포를 만드니까
그렇죠.
왜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자주포를 만들지? 네. 이게 좀 헷갈릴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원본은 삼성 테크윈이 만들었던 겁니다.
네. 그러면 무기의 어떤 기반 기술들은 러시아 쪽이네요?
아무래도 그렇죠. 그래서 천궁하고 S-300을 보면 생긴 게 굉장히 닮았어요. 우리 현무도 똑같습니다. 우리 현무나 북한의 KN-23이 겉모습이 굉장히 닮았어요. 왜냐하면 공기 역학적인 설계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로켓 추진체 기술 같은 것들이 사실은 다 러시아 기술을 가지고 우리는 현무를 만들었고 북한은 KN-23을 만든 거죠.
와, 그래서 그 다음 얘기도 되게 궁금합니다. 삼성 탈레스가 만들어서 공군한테 사달라고 했다.
예. 예. 자,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이때부터는 또 무기 도입 절차를 좀 알아야 되는데 이것도 예. 굉장히 길지만 이게 한 학기 수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줄여서 말씀을 드리면 예. 이제 소요군이 쉽게 말해서 공군이 호크와 나이키 무기가 아, 낡았으니 예. 이제 도태시키고 신무기가 필요하다라는 소요 제기를 올립니다. 그러면 합참은 각 군이 올린 소요 제기를 바탕으로 해서 육해공군 해병대가 중복되지 않게 서로 같은 무기를 사달라고 할 수도 있고 예, 예. 또 중복 투자가 될 수도 있으니 합참 소요과에서 이를 다 조율을 한 다음에 이를 가지고 방위사업진흥회에서 최종적으로 국방부 장관이 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서 앞으로 공군은 이런 무기가 필요하고 육군은 이런 무기가 필요하고 해군, 해병대는 이런 무기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위원회를 열어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확정이 되면 이게 이제 이 또 이제 우리가 국가 전략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국가 전략이 있으면 국방 전략이 있고 그러면 이제 국방 전략에 따라서 합동 전략 목표 기획서라는 게 있어요. 제이삽이라고 해가지고 각 군이 이제 필요한 무기 체계를 모아서 합동 전략 목표 기획서라는 이제 걸 만들면 이에 따라서 소요 제기가 된 무기들이 이게 또 필요한지 예. 혹은 뭐 국내 개발을 할지 해외 도입을 할지 아니면 국내 개발 해외 기술 협력을 할지 뭐 이런 것들을 또 판단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해당 무기 체계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뒤도 뭐 절차가 많은데 시간상 어쨌든 이런 절차를 통해서 천궁이 아, 앞으로 대한민국 공군에 호크 시스템을 대체할 무기로 국내 개발이 가능하겠구나.
아.
라는 판단이 나서 이제 국내 개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아까 전에 말씀 주셨던 부분이 그 이게 뭐 기술 사온 것 뿐만 아니라 이제 국방과학연구소가 같이 공동 개발을 했다라는 건데.
그렇죠.
그 과정도 우리가 뭐 우리 무기를 이렇게 많이 만들어 본 적은 없었을 거 아니에요?
아, 이거는 또 이제 ADD 우리가 국방과학연구소의 히스토리를 봐야 되는데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박정희 시대 때, 박정희 네. 대통령 시대 때 자국산 무기가 필요하다 해서 이 무기를 개발하고 연구하고 집중적으로 관리할 조직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이제 대전 기계창으로 시작을 해서 이 ADD라는 이제 연구소가 개발이 됩니다. 근데 보면 국가 기관들이 다 인스튜트시거든요. 뭐 키스트니, 네, 뭐 네, 네. KIT니, 뭐 뭐 아무튼 통신 예, 다 I가 들어가죠. 맞아요. 인스튜트시 들어왔는데 ADD는 에이전트예요. 에이전시. 그래서 에이전시 디펜스 디벨롭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그럼 에이전시는 뭐의 에이전시냐? 국방의 에이전시다.
아.
그래서 굉장히 특화된 이 니네 연구소는 오직 무기 개발에만 집중을 해라. 그러니까 인스튜트시 아니고 에이전시다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발전이 돼 오면서 수많은 공학자들, 연구자들이 우리나라 무기를 국산화하기 위해서 연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북방 정책 때 소련에 가서 많은 과학 기술들, 군사 기술들을 습득해서 오시는 거죠.
근데 이게 보통 나라들이 네. 자기 무기를 자기가 만들어요?
대부분은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이 무기 체계의 노하우는 굉장히 고부가 가치이고 우리의 노하우를 해외에 섬뜩 알려주지를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무기를 만들 수 있는 나라는 되게 좀 강대국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피디님. 그래서 일단 미국이라는 강대국, 그 다음에 유럽, 그리고 소련, 지금 이제 러시아, 최근에 중국이 이제 자국산 무기들을 많이 만들고 있잖아요. 무기를 자국에서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나라가 세계 10대 나라밖에 안 돼요. 대부분은 다 수입해서 써야 돼요.
예, 예. 그렇군요. 근데 아까 천공의 강점이 네. 이렇게 올라가서 방향 잡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거 만들 때의 어떤 에피소드 같은 게 좀 있다고 하시던데.
아, 그때 이제 이 전방향 교전을 우리 공군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네. 그 전방향 교전에 맞는 능력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요 캐니스트에서는 90도로 올라가다 보니까 요거를 표적 방향으로 돌리기 위해서 이제 축추력을 잡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기존의 방식은 패트리어트나 이런 방식은 이제 보시면은 패트리어트도 보면은 여기 밑에서 이렇게 축추력이 얘가 탁탁탁 나와가지고 이 탄두를 이렇게 바꿔요. 근데 이제 이건 공기 역학적인 설명이 필요한데 보면은 날개가 굉장히 얇잖아요.
예, 예.
근데 이 호크 미사일은 날개가 좀 두툼합니다. 그러니까 이 호크 미사일은 공기 역학적 특성을 이용해서 비행을 제어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느립니다. 근데 얘는 굉장히 날개가 얍살이하고 작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얘는 공력을 안정화시키는 목적일 뿐 방향을 전환하거나 할 때는 요 옆에 축추력들이 나와가지고 탁탁탁탁 힘을 쳐주고 해서 헤딩을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호크 같은 경우는 요 날개가 실질적인 네. 방향을 결정을 하고
네.
얘는 그냥 뭐 공기역학만 이렇게 해주는 거고 여기서 이렇게
그렇죠.
양쪽으로 이렇게 막 이쪽으로 나가면 이렇게 나가고 네. 이쪽으로 나가면 이렇게 나가고 그런 식으로 네. 한다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여기 호크 미사일 사진도 한번 찾아볼까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요 호크 미사일은 보면 날개 면적이 좀 넓잖아요.
그러네요.
네. 두툼하고 그러니까 얘는 공기 역학 특성을 이용해서 비행을 하는 거였다면 우리 천궁 미사일을 보면 굉장히 날렵하게 돼 있고
예, 예. 예,
요 앞에 카나 들어가는 아주 작은 날개로만 돼서 아니 어떻게 저 미사일이 이 표적을 잘 쫓아갈까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예, 예.
이제 다시 한번 요 호크 미사일을 보시면 이렇게 날개가 넓고 그다음 요게 엘러본이라고 하는데 얘가 좌우로 움직이면서 비행을 조종을 했다면 요 천궁 미사일은 여기에 축추력 여기 보면 팍팍팍 터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축추력으로 가니까 비행 방향을 굉장히 빨리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그러므로 해서 표적에 상당히 빨리 도달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이제 이런 기술들은 이 당시에 러시아 당시에 그 알마즈 안테이사가 가지고 있는 그 축추력 기술들을 우리 연구원들이 학습을 많이 해왔죠.
그러니까 호크 미사일은 미국 거죠?
네, 미국 겁니다.
걔는 이제 날개로 방향을
날개로 방향하고
예. 얘는 옆으로 뭔가 이렇게 쏘면서
추력을 내가지고 헤딩을 확확 바꿔주는 겁니다. 이걸 만일에 공력으로 바꾸려면 내나 비행기처럼 날개면이 타력을 받아서 가야 되니까 이렇게 굉장히 느슨하게 돈다면 축추력이면 바로 팍팍 돌 수가 있죠.
네.
아무튼 시간을 굉장히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무기를 갖는다는 게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전 세계 다 한 10군데 정도밖에 없다 그러면은
네.
굉장히 좀 만들기가 어려웠겠어요.
어렵죠. 그래서 저는 우리 ADD 연구원님들과 네. 그다음에 그 방산 기업체의 연구원님들을 굉장히 존경하는 게 일단 없던 기술 혹은 있더라도 우리에게는 공개되지 않은 기술을 예. 끊임없이 연구해서 우리 공군이 원하는 작전 요구 성능을 달성해 주신 거거든요. 이거는 그분들의 노고가 굉장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우리 군에서 쓸 무기를 만드는 것도 어렵죠. 네.
어렵죠.
거기서 딱 그 정해진 네. 스펙에 따라서 만드는 것도 어려운데
네, 어렵죠.
이거를 또 해외에 수출,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다 판다는 건 또 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굉장히 포인트인데요. 우리나라는 우리가 요구하는 ROC, 작전 요구 성능이 있고 이 UAE를 예를 들면 UAE가 또 원하는 성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기상 환경이나 기후 환경도 다르고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환경에 맞게 우리 천궁2를 또 개량해서 납품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관계자로부터 들었지만 천궁2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UAE가 요구했던 어떤 그 시험 평가 기준
예.
이것을 실제로 다 통과를 했다고 했을 때 그 관계자들의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뿌듯했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요구하는 작전 요구 성능도 충족을 했는데 이것을 수입해가는 나라는 또 그들 나름대로의 요구석 조건이 있고 특히 예. 뭐 사막의 고온에 막 습도도 높고 해안가니까 그런 또 여러 가지 자연 환경적 특성 플러스 자신들의 전술적 요구들이 있잖아요.
예, 예.
이걸 다 충족을 시킨 거죠.
근데 저는 참 신기한 게 아니 우리가 무기 되게 한참 있는 뭐 불금 사업 때부터 이렇게 만들었는데 왜 이제 와서 이 방위 산업이 갑자기 이렇게 수출 산업이 됐을까요?
아 그것도 또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런 전쟁과 같은 것도 있겠지만 저는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냐면 이것은 우리가 지난 4, 50년간 축적해온 기술의 승리가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물론 경영학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산업조직론적 관점으로 보면 마침 전쟁들이 일어나고 물량이 모자라다 보니까 이런 환경 적합한 상황에 우리 무기가 갔다라는 이론이 크게 하나가 있고
예.
저는 약간 코어 컴퓨터시 주의입니다. 즉 핵심 역량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이 우리를 선택하지 않았느냐. 쉽게 말해서 천궁이 이번에 눈에 들고 이렇게 막 주목을 받지만 사실은 이 천궁도 우리 공군의 입장으로 보면 30년 걸린 거거든요. 90년대 중반부터 호크가 노후화되기 시작을 했고 이 호크 미사일 체계가 노후화가 되면서 대체를 해야 되는 필요성을 가지고 개발에 착수된 게 천궁이었기 때문에 30년이 걸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 좀 저런 관점은 좀 있습니다. 이게 무기 체계라는 거를 이렇게 뭐, 무기 한번 쓰면 오래 쓰잖아요.
그렇죠.
뭐 실제로 네. 쓸 일은 별로 없으니까
네,
뭐 연, 훈련할 때 정도 쓰고
네.
그래가지고 오히려 우리가 좋은 무기가 있었는데 만들었는데 좀 기회가 없었던 게 아닐까.
그렇죠.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이른바 트랙 레코드가 없으면
네, 네,
거기서도
네.
뭐 굳이 그렇죠. 뭐 검증된 거 쓰면 되는데. 네. 뭐 굳이 새로운 걸 쓸 필요가 있을까 싶다가 무기가 없으니까 당장 쓸 무기가 없어갖고 뭐 써보니까
그렇습니다.
괜찮네. 네. 뭐 이런 느낌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천궁의 데뷔를 어떻게 보냐면 우리 그 스타들 보면 무명 시절에
네.
우연히 뭐 원래 어떤 배우가 와야 되는데 그 배우가 뭐 아파서 못 와서 자기가 대신했는데 뭐 떴다 뭐 이런 사례들이 좀 있잖아요.
네, 네.
저는 천궁을 좀 그런 사례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 천궁 미사일은 신인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방금 PD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각 나라마다 요구하는 특성이 다 다르고 그다음에 이제 그 특성에 맞게 무기체계를 개발해서 납품하는 데는 리드타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네.
아무래도 그들의 요구하는 것들. 근데 우리는 이 축적의 시간을 가졌었기 때문에 그 무기를 즉각 공급을 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워낙에 한국군이 까다롭게 소요 제기를 해서 그것을 이미 충족시켰기 때문에 명품 무기 대열로 올라간 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앞으로는 좀 어떻게 네. 보세요?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건데 하나는 앞으로의 그 미사일 방어 체계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부분이 하나 궁금하고
네.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이제 방위 산업의 역량을 계속적으로 키워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면은 일단 먼저 미사일 쪽을 먼저 한번 네, 제가 하시죠. 말씀을 드리면 네. 미사일 쪽은 지금 미국이 조금 앞서가고 있는데요. 이 패트리어트 시스템의 레이더와 사격 통제 체계 및 ICC 정보 체계를 통해서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교전을 할 수 있는 영역을 충분히 커버하면서 네. 그 음영 지역 혹은 그 사각 지역을 커버하기 위해서 IFPG라는 개념이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인다이렉트 파이어링을 한다는 개념인데 뭐냐면 패트리어트의 모든 센서를 이용해서 예. 이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아닌 그보다 훨씬 저렴하고 훨씬 근거리에서 패트리어트 자체 혹은 주요 방어 지역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제 발전이 되고 있는데 예. 저는 천궁도 혹은 엘셈도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건 뭐냐면 지금 천궁은 날아오는 적의 탄도탄을 위주로 개발이 된 미사일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자이드 136 같은 저렴한 비대칭 무기를 우리 미사일로 쓰기에는 우리가 패트리어트보다는 6분의 1 가격이긴 하나
저렴하네요.
얘 자체도 한 8억에서 12억 정도 하거든요. 얘도 비쌉니다. 이 10억짜리로 2-3천만 원짜리를 맞추려니까 이것도 좀 아쉬운 감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우리 천궁의 레이더와 이 정보 처리 시스템을 그대로 운용을 하면서 미사일은 천궁이 아니라 보다 저렴한 이제 최근에 그 70mm 같은 것들 지금 LIG가 개발하고 있는데 그런 유도 무기들을 조금 더 발전시키고 이 시스템과 통합을 시켜서 네. 약간 그 중첩 방공이 가능하게 발전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제 무기체계를 운용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아이디어를 좀 내고 싶습니다.
근데 아까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예. 이게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이제 삼성탈레스, 불금사업 이렇게 왔다라고 해서 아, 얘가 족보가 좀 있구나. 예. 근데 LIG는 족보가 어디예요?
아, LIG도 원래 이 방산 쪽을 이제 계속해서 해왔었고요. 예. 특히 LIG는 이제 전자 통신 분야가 발달했었던 회사였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체계 통합하는 능력이 있었던 거죠.
원래 LG 계열이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파생돼서 LG그룹이 LG하고 LIG로 나눠지면서 네. LIG로 파생돼서 와서 발전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원래 LIG도 전기 전자 쪽으로 굉장히 강점이 있는 회사였어요. 거기다가 플러스 시스템 통합 능력이 합쳐지면서 지금도 천궁의 체계 통합은 LIG가 하고 발사대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다음에 레이더는 한화 시스템이 만들고 있는 그런 구조로 해서 여러 업체들이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종합해서 하나의 시스템이 나오게 된 거죠.
그것도 신기하네요. 보통 이제 경쟁하는 기업들끼리 제가 달라 그러는 텐데.
아, 그렇죠. 근데 이제 서로 또 잘하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방위 사업의 여러 특성인데 정부가 특정 업체가 너무 독과점이 되지 않게끔 하는 일종의 정책적 분배도 있습니다.
아, 이게 네. 아무래도 정부 사업이다 보니까.
예,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방위 산업이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가게 될까요?
네, 아, 이제 그 두 번째 질문인데 네. 저는 이제 이번에 천궁의 대비가 신인상이라고 표현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그 외에도 K2 전차라든지 K9 자주포라든지 그리고 기타 좀 자잘하게 뭐 많이 이렇게 우리가 좀 수출을 했었단 말이에요. 네. 폴란드도 그렇고. 근데 실전에 대한 경험, 증명된 그 검증된 능력은 사실 없습니다. 아직 K2 전차 실전에서 했다든지 뭐 네. K9이 뭐 일부가 이렇게 이 국지적인 교전은 했으나 대규모 전투에 기동을 해서 이렇게 했던 사례는 없는데 네. 천궁이 최초로 수출된 무기 중에서 실전 검증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신인상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 무기가 주는 의미는 뭐냐면 국내 방위산업에 굉장히 큰 획을 그어준 건데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만들어낸 무기가 실전에서 96%의 요격률을 보였다라는 것은 우리가 만든 K2 또 K9 자주포도 그와 유사한 수준의 능력을 가질 것이라는 일종의 인스티튜셔널라이즈드한 사고방식을 갖게 해주는 거죠. 쉽게 말해서 K방산의 브랜드 가치를 올렸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우리가 또 수출한 천무 같은 것도 예. 사실 그 천무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발사된 로켓의 자탄이 100% 터져야 됩니다. 그 무기가 왜 비인도적인 무기냐면 이 수백 개의 자탄이 흩어지는 게 그 무기가 아니라 이 천무에서 발사된 네. 그 자탄들이 100% 안 터져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안 터져서? 네.
그럼 안 터지면 이제 불발탄으로 남게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사진에서처럼. 그러니까 이 불발탄으로 남게 되면 이거는 민간인 피해가 갈 수도 있습니다.
아, 딱 타격한 데로만 가야 되는데.
네. 어디 흩어져서 떨어졌다가 불발이, 그러니까 터져버리면 사실 그나마 다행인데 안 터졌어. 그럼 이제 얘는 불발이 되니까 어떻게 보면 지뢰 같은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컬레트럴 데미지가 커지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민간인
그 요런
피해가
거에 여기 네, 그렇죠. 여기에
뭐 요 안에 자탄들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아, 이거 쏘면은 이게 촥 퍼져요?
네. 이거 이제 축구장 두세 배의 넓이로 퍼지면서 예. 네, 보통 한 500m, 2, 300m에 되는 격자를 다 초토화시켜 버리는. 근데 이런 무기들의 이 불량률이 낮으면 쉽게 말해 100% 터지면 이게 참 표현이 그런데 100% 터지면 인도주의적인 무기가 되는 거고.
어쨌든 전쟁 상황에서만 영향을
그렇죠.
미치는 거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적에게 우리가 국제법에 따라서 적의 표적에 대해서만 쓰지 우리가 민간인들한테 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표적에 대해서 쐈으니까 100% 터지면 다행인데 안 터지고 나오면 이제 이것들이 나중에 지뢰처럼 어디서 터질 줄 모르니까 이거는 민간인 피해가 많이 예상이 되죠. 그래서 우리의 방산이 천궁이 이 정도의 신뢰를 주는 무기다라는 게 증명이 됐기 때문에 예. 나머지 K계열의 방산 무기들도 그런 정도의 신뢰도를 줄 것이다 라고 유추가 가능하겠죠. 그러므로 해서 우리나라의 K방산 브랜드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지 않겠느냐. 이게 제 생각입니다.
저 되게 새삼스럽게 생각이 난 건데 네. 그러니까 실전에서 써본 무기가 천궁밖에 없는 거네요.
그렇죠.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폴란드는 K2 사서 뭐예요?
아니 지금 이제 열심히 훈련도 하고 있고 실전을 대비해서 이 장비를 숙달하고 있는데 어쨌든 실전에서 쓰인 건 우리 천궁이 최초인 거죠. K방산이 수출을 많이 했지만 그중에 그러니까 이건 대비 무대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이제 무기 사는 입장에서도 예. 이게 뭐 진짜 실전에서 쓸 수 있는지 없는지를
궁금하거든요.
알 수가 없는데. 예. 예. 그리고 사실 전쟁이 뭐 실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썼던 무기들을 예. 계속 쓰게 되는
계속 쓰게 되는 겁니다. 예. 패트리어트가 왜 명품이냐? 여태껏 일어났던 모든 전쟁에서 어쨌든 날아오는 탄도탄을 제일 많이 요격한 건 패트리어트 미사일 시스템이에요. 근데 이제 천궁을 샀는데 유해 입장에서 얘도 역할을 할까 안 할까는 궁금했단 말이에요. 물론 실험이라든지 뭐 사기 전에 어떤 그 혹독한 조건은 다 충족을 했지만 그래도 실전에서는 안 사용해 봤기 때문에 모르는데 이번에 제대로 검증이 된 거죠.
알겠습니다. 전역하시고 이제 이런저런 연구활동과 비즈니스들을 하시면서 그때 진짜 그 체감적으로 이 방위산업의 영역이 넓어지고 있다라는 게 좀 체감이 되세요?
아, 가장 그 느끼는 것은 이제 여러 해외 업체들을 만났을 때 네. 제가 이제 이쪽 분야에 좀 업무를 했기 때문에 과거에는 한국 무기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었다면 네. 최근에는 한국이 어떤 무기를 개발하고 어떤 로직으로 그런 것들을 발전시키는지에 대해서 해외 업체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한국의 예산이 증가가 되면서 국방 예산이 증가가 되면서 우리가 나름대로 해외 방산 시장의 큰 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해외 업체들도 한국에 잘 보이려는 노력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쉽게 말해서 우리가 어떤 작전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무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해외에서는 콧방귀를 안 꼈죠. 야, 있는 거 써. 뭐, 이런 우리가 있어. 있는 걸 써라고 했다면 최근에는 어 그래? 어 그러면 너네가 요구하는 대로 뒷문도 달아줄게. 어 트렁크 자동으로 열리게 해줄게. 어 그거 레이더 알았어. 우리가 원래 이쪽 180도 이쪽 뭐 160도에서 이렇게 20도 20도는 음영 지역이었는데 어 한국 너네는 360도를 원해? 알았어. 그럼 앞에 20도 뒤에 20도도 보게 해줄게.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바뀌는 추세죠. 또한 한국이 어떤 무기 체계를 개발한다고 하면 과거에는 기술을 가지고 있던 업체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면 이제는 야, 한국이 이런 무기를 개발한다고 들었는데 우리랑 협력을 하자. 우리가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 이 기술을 제공해 줄게. 너네가 이 무기를 만들 때 우리가 일정 부분 기여를 하게 해줘. 그래서 너네가 납품하면 우리도 이 부분은 납품할 수 있게 해줘. 라는 식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협력하자고 오는 곳이 많아졌고.
많이 바뀌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참 이것도 감개무량한
뿌듯한
그런 역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유튜브 채널 창창에서는 어떤 콘텐츠 네. 주로 하고 계세요?
멋진 창창은 사실은 제가 개인이 혼자 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콘텐츠의 반응 속도도 좀 늦고 네. 또 이렇게 편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좀 서툴긴 한데 오늘 말씀드린 이 방송에서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제가 이제 한 주마다의 이슈를 정리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실방으로 주로 이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방위산업은 국방부의 영역이라고 우리는 그동안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왜냐하면 실제로도 방위산업의 무기들의 구매처는 국방부였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방위산업은 우리나라 국방부를 넘어서 이제 전 세계 국가들이 선호하고 정말 반드시 필요한 어떤 우리나라의 경쟁력 있는 상품, 으로 또 자리매김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위산업이 성장하는 과정도 우리나라의 중요한 경제의 한 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제가 한마디만 더 여기 나왔으니까 사실은 그래서 아까 초반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렇게 노력과 시간과 자본을 투자해서 이런 무기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수출에서는 좀 제값을 좀 받게끔 하기 위해서 정부도 기업이 하는 행동이나 활동들을 보다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특히 너무 원가를 이렇게 쥐어짜거나 너무 까 뒤집어서 구태여 우리의 방산 원가 정보가 해외까지 다 나갈 필요는 없는데 왜냐하면 제값을 받고 충분히 노력한 우리 연구원들, 우리 산업체들 그리고 기왕이면 또 우리 공군에도 이 양질의 무기체계가 공급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제 이게 아쉬워서 그렇습니다. 이게 어쨌든 뭐 국뽕인지 애국심인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만든 잘 만든 무기를 저도 이제 외국 무기를 사는 업무를 했었기 때문에 패트리어트 무기가 도입될 때 그런 업무를 해보니까 너무 좀 열받고 그런 게 많아요. 뭐 물어보면 안 알려주고 야 그냥 이대로 써. 우리가 레이더 성능도 야 이거 좀 더 어떻게 하든 야 그냥 안 돼. 그냥 이대로 쓰고 해. 뭐 알라 그러면 너네 알려줘도 모를걸. 뭐 이러던 시절이었었는데 이제 우리가 그런 걸 만들었다고 한다면 우리도 외국에 보낼 때는 넉넉한 정도 만족할 만한 정도의 마진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거기서 마진을 또 받아야 또 국내적인 R&D에도
그렇죠. 또 개발 후속 무기체계 개발에 투자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뭐 우리나라 국방부에는 좀 싸게 줄 테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원가를 우리끼리만 알아가지고 우리 국방부 자국에 쓰는 무기는 싸게 준다 이거예요. 그걸 싸게 줄게. 대신 수출은 조금 넉넉하게.
그러니까.
제가 뭐 기업에 돈 받거나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저 이제 교수로 연구를 하지만 제가 연구를 가만히 해보니까 아니 이렇게 잘 만들고 K2든 K9든 이렇게 잘 만든 무기가 해외로 나갈 때 너무 저렴하게 나간다. 이거는 좀 우리가
그러니까 비즈니스 영역은 비즈니스맨들에게
그렇습니다.
맡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광운대학교 미사일 우주안보 전략센터의 정창욱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